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저도 종종 반복해서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뭐, unbelief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 fear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faith, 믿음으로 살 것인지 fear, 두려움으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뭐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믿음보다는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행운의 편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몇 번 받아보고 했는데 행운의 편지 그래가지고 집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구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이 편지를 똑같이 뭐 몇 명의 사람에게 언제까지 그대로 보내면 행운이 올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행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그대로 막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아, 다른 사람에게도 행운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편지를 썼다기보다 야, 이거 내가 이거 빨리 안 써가지고 안 보내면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불운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막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 기도하지 않으면, 아,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밉보이면은 아, 인생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뭐 안 하면 불안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사랑해서 자원해서 한다기보다 어떨 때는 이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두려움에 근거한 건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은혜 받았던 기억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죠. BBS 한국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상하게 막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면은 도둑이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뭐 그거 이제 지나가고 나서 후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딱 그때 한 몇 달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때 뭐 저도 뭐 어린 나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집 곳곳마다 다니면서 창문도 다 잠그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탁 잠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루드라이버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그는 거였거든요. 다 잠그고 문도 막 몇 번씩 확인하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아 집안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대적의 공격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아 대적이 보고는 아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상한 그런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서 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대적은 그거 빼앗아가고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두려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곳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라? 예,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fear of God이라고도 하겠지만 awe of God, 경외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어 찬양 중에도 I stand in awe of you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두려움과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에게 그것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 그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I stand in awe of you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경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더 가까이 가게 나아가는 만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경외심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많이 끌렸습니다. 보통 죄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일 때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쁜 짓 했고 저 친구도 나쁜 짓 했으면은 나쁜 짓 한 애들끼리 이상하게 동질감이 생기는 유대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끌린 이유는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거룩한 분이시지만 왠지 이분한테 가까이 나아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 안전할 것 같은 안심해도 될 것 같은 왠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 같은 오히려 저분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달라질 것 같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상황이었지만 왠지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왠지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이끄시는 경외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고기 잡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 이 편에다가 금을 던져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막 다 잡힌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뭐가 보인다고요? 아,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서면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경외심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럴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닥쳐오는 일이나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도무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해왔고 또 알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버리고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버리고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사건입니까? 9/11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높이 서있던 세계 무역 센터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목도했죠.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다 바라봤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한 실제로 닥쳐오는 현재의 어려움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겠죠. 막 이걸 통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던 그런 뭐 미국 사람들, 한국 전쟁을 겪었던 그 한국 사회라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일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포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나 그 치명성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훨씬 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위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과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과부들은 그러지 못했지 않느냐? 그 옛날 나아만 장군만 그 이방인들만 이방인 장군만 나병을 치유받고 정작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하면은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쓰여진 가장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또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요 단순한 어떤 신화들을 모아놓은 신화집도 아니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덕책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책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초청장은요, 초대장은 모두에게 다 보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만든 생각이나 내가 억지로 하는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결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미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에 대한 것이죠. 결국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내가 올바른 생각만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무조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계속해서 그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지 않습니까? 매번 넘어져요. 매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괴감이 들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또 넘어졌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쨌든 혹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쨌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아, 지금 넘어졌지? 괜찮아. 하지만 어때? 다시금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말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기로 하는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겠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너 근데 한번 실패했네? 한번 실수했네? 그거 가지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 괜찮아.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하지만 주님, 저는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심한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괜찮아.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나의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지 두려움으로 살아갈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선택마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흔쾌히 쫓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요. 지금도 벌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확 갈려버립니다. 이제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어중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면 믿음, 두려움이면 두려움.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과 그런 현실들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작고 사소한 것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마지막 때는요, 어두움과 빛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환한 곳, 이게 없습니다. 그냥 어두쿰쿰한 거 없습니다.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둠.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대항해서 스스로를 높인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원래의 지위에서 떨어져 버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디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떨어졌습니다. 흑암, 즉 어두움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두움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에 동의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그곳에 머물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영적인 어두움을 작게나마 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취약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곤면하시는 거죠. 네 안에 지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혹 어두워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즉 거짓에 죄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늘 살펴보고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조금의 어둠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피는 과정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영적인 싸움 또 회개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의 부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성전으로 순례하며 올라갈 때, 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교회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교회라고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말하자면 산에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제 거기 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성전 산에 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혹은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그냥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알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면은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다시금 그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알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기 러시아에 있던 소련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20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금 생겨난 자기들의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 모습을 가리켜서 알리아라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이 개념에 맞추어서 보자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두가 올라가는 그 걸음을 가리켜서 알리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알리아, 올라가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은 이것이 과연 내가 올라가는 선택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인지 아니면은 내려가고자 하는 선택인지 아 까짓건 뭐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 인생 뭐 되는 대로 살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땡기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그냥 살아가지 내가 기분 나쁜 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좌절되는 대로 내 생각에 지금 드는 죄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이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행동이 올라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선택인지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올라가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좀 굴러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쓰러져 있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다음 선택이,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이 내가 올라가는 선택인지 내려가는 선택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의식이죠. 거 봐, 너 안 되잖아. 노력해도 안 되잖아.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잖아. 그래, 너는 항상 실패만 해왔어. 너는 패배자야.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라가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이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승리자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로부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이 거짓에 속아 넘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싸움 가운데 또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그냥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항상 붙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냥 그걸 우리에게 억지로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무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그 실패의식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이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복음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오히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견고히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대하세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실에, 그 진리에, 그 빛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그것을 동의하며 받아들일 때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맞추는 그 선택, 즉 위로 가는, 올라가는 선택을 하고 나갈 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하나의 선택이, 그 작은 하나하나의 걸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은 걸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또 이제 그런 거 찾으면은 항상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글이 또 이렇게 돌 때가 있거든요. 이 글 또 찾아봤더니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소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써 있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1942년도에 C.S. 루이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확실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비즈니스와 학교, 예배 처소와 스포츠 경기 등을 문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웃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저녁 식사를 식탁 위에서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한 삶을 멈추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돈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나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C.S. 루이스가 한 말인지 아닌지, 이것이 1942년도에 써진 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것을 대하는 자세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올라가는 선택,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둔 선택을 크고 작은 순간마다 뭐 대단히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는 그 작은 선택부터 과연 두려움이 나의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분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믿음에 근거한 결정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너의 직장 보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선택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보스의 눈에 찍혀가지고 일 잘리면 어떻게 되지? 직장생활 고달프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하듯이 해야지. 나에게 지금 맡겨준 일이니까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단은 이것도 내가 문 닫게 하고 저것도 문 닫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벌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가중시킬 거야 라고 말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오히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게 만들 거야.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만들 거야. 이제 막 분주하게 막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 모여서 식탁 앞에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를 내가 가르치는 기회로 삼을 거야 라고 주님은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이것이 과연 올라가는 선택인지 내려가는 선택인지 그것 생각하고 올라가는 선택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 그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혹 그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혹 그 가운데 좀 굴러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다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매 순간 올라가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